진리를 불러 저희를 생명을 주시고 또 저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감싸주시며 사랑으로 이 모든 우주를 감싸주시고 또 참으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당신의 진리를 모르는 불쌍한 죄인들은 당신의 사랑이 거북하고 당신의 진리의 불이 그저 뜨겁기만 합니다. 주님,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을 깨달아 그 진리가 그들 속에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계속 그 나팔로 호소하여 오셨습니다. 주님, 이제 이 일곱째 나팔을 앞두고 주님, 정말 주님께서 그 원하시는 사랑하는 죄인들의 영혼들, 주님, 그 안타까운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계시를 통하여 또다시 한 번 더 깊이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과연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주님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계시록 우리가 10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가 드디어 그 인봉되었던 다니엘서, 인봉하라고 했던 다니엘서가 드디어 펴진 채로 우리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다니엘서 10장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요한계시록 10장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여기서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여러분 거기 일 해놓고 있지요? 네? 나누어 보라고 하는 거 있지요? 네? 그렇죠? 있습니까? 예. 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 그렇죠? 킹 제임스를 좀 보겠습니다. 조금 보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킹 제임스가 제일 정확하게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That there should be 뭐요? Time no longer. 이게 지체하지 않아요. 그 한국말 성경도 이 난외 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 근데 킹 제임스 번역이 더 이상 시간이 뭐요? 없을 것이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 남은 시간이 더 없다. 아마 이 말이나 지체하지 아니한다는 말이나 알고 보면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는 번역보다는 더 이상 남은 시간은 이제 뭐요? 없다라고 하는 뜻이다. 언제까지? 예,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 때까지. 언제부터? 예? 언제부터냐 하면은, 이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 그 날로부터. 그게, 그 그래서 그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 날이 언제냐 하면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 무슨 말이 나요? 2300주야까지니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안다 치고 이제 이것에 이 계시록을 이제 해석해 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왜? 다니엘서가 어떻게 해요? 펴져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펴진 다니엘서를 공부하지 않고 이 계시록을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기서 문제입니다만은 다니엘서 8장 14절을 잠깐 여기서 보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2300주야까지가 언제냐? 언제부터 언제냐?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다니엘서 8장 16절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가로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자, 2300주야는 어느 때 관한 것이라고요? 정한 그때의 끝에 관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가 18절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이 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입니다. 또다시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네가 본바두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하고 이제 이건 다니엘서를 공부해야만 이제 아는 얘기인데 점점 여러분 지난번에 뭐 봤죠? 신상 봤죠?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신상을 이 이제 다니엘이 이 짐승의 형태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은 처음에 이 짐승은 그냥 곰뭐 이런 걸로 나왔는데 이제는 그 곰이 메대 바사 아닙니까? 베르시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표범이 그리스였고 그렇죠? 동제국, 구리제국 그 다음에 이제 철제국, 로마 제국이 용으로서 나타났는데 그것은 이제 그 전체적인 하나의 국가를 대표하는 그림이었고 여기는 그 제국 하나하나를 또 어떻게 해요? 그 성격을 나타내기 위한 이제 그좀더 상세한 차원에서 새로운 그 염소로 그리스 헬라가 이제 8장 21절에 왜냐하면은 그리스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정복해서 내수로 나뉘는 과정을 여기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 왕이요 하고 나오고 이 뿔이 꺾이고 대신에 뭐요? 그이 뿔이 꺾인 게그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뿔이 꺾이고 22절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 적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내 왕이 내 장군들이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한 그 제국을 어떻게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뿔이 낯선 적,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첫 번째 권세만 못하더라.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있을 때그 권세만 못하더라. 이내 나라 마지막 때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웅장하며 괴휼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제 서서히 로마 제국의 이제 시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쭉 이건 뭐 다니엘서는 더 이상 공부하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뭐이 2300주야라고 하는 것을 잠깐 좀 간단하게 아마 보여드리고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구의 그 도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완전히 점령이 됩니다. 바벨론에 완전히 점령이 되고,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마저 어떻게 해요?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리가 완전히 이 땅에서 멸절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공부해 보면은 이스라엘인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 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닥사스다 왕 7년에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 성전을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중건하라고 하는 이 아주 그냥 획기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 성전이 중건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BC 457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는 때입니다. 다시 살아나서 그 덕택에 드디어 뭐예요? 그 덕택에 드디어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408년에 예루살렘이 중건이 됩니다. 중건이 되고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죠? 다시 생기게 됩니다. 그참 이놈의 나라는 참 운명적으로 참 그러니까 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고생이 많아. 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완전히 그냥 잡아먹혀 버려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아나는 장면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생겨나고, 다시 생겨나고, 그 후로 한 400년, 여기 보시면은, 여기 7이래, 그 다음에 60이래, 이런 것들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 다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연도수도 이렇게 맞고, 그래서 60일의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 그정 다니엘서에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예수님이 3년 반을 그러니까 한 이래를 지나 이래서 7년입니다. 지나서 AD 34년인데 그때까지 AD 34년에 스테판이 순교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7년 동안에 뭐예요? 7년 동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스테판의 순교로서 일단 유대인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전도한 것이 여기서 7년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스테판의 순교 후에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겁니다. 등장해가지고 드디어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쭉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년 반, 7년 한가운데, 바로 3년 반, 3년 반이라고 하는 것도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여기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대주의자들은 조금 영 다른 데 갖다 붙여가지고 양 이상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에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 보세요. 조금 일로.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기 시작해서 이때 참이 진리가 다시 나타납니다. 에스라니, 그렇죠? 느헤미야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팍 속했다가 그게 뭐예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렇죠? 두아디라 교회 시대를 지나서 드디어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렇죠? 망하는 것이 드디어 로마 제국의 뭐예요? 멸망을 뜻하는 겁니다. 드디어 교황권의 멸망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진리가 회복이 되는 이때입니다. 아시겠어요? 다 역사가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참 복음이 바로 서고 이때가 언제예요? 그러다가 흐지부지 또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썩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다음에 사대교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해서 전도를 합니다. 이때가 언제겠습니까? 빌라델피아 때죠. 그렇죠? 빌라델피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를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이 일곱 인, 일곱 나팔의 역사를 이번 우리가 적어도 이제 이세 국면에서 공부를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그렇고 여러분이 뒤를 돌아보면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과거를 살펴보면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노아의 홍수도 그런 맥락에서 볼수 있습니다. 완전히 홍수가 어떻게 해요? 그 죄악이 이 세상을 덮어버린 그러나 하나님의 씨는, 그렇죠? 남은 백성은 그 방주 안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역사가 계속 똑같은 일곱 교회의 역사가 처음부터 한번 반복하고 두번 반복하고.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시겠어요? 이래서,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00주야까지니, 자, 여기. 다니엘서 8장 14절부터 9장 24절, 27절 쭉 내려가서 상당히 방대한 양을 2300주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어떻게 해요? 정결함을 입으리라.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그럼 우선 시기적으로는 언제냐? 시기적으로는 언제냐 하면은 성소가 건축이 다시 중건이 되고 나서 다시 성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어? 다시 더러워진 거예요. 다시 더러워진 이 중간에도 외세의 침략이 많았습니다. 시리아, 특히 시리아, 안티오크스, 그 왕의 뒤에, 여기. 동안에도 이제 침략이 많았고 상당히 성전이 더러워진, 그 다음에 성전이 더러워졌다고 하는 말은 그 외세의 침략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보다는 자체 내에 뭐예요? 자체 내 영적 상태가 아주 마귀적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여기에 와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다시 정결이 시도가 되는데 이 2300주야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제 AD 34년에 스테판의 순교가 끝나고 참 기적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잠에서 깨게 됩니다. 아시겠죠? 잠에서 깨게 돼요. 저는 그 사도 바울이 그 깬 역사를 참 그, 참, 뭐라고 놀랍게 보는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깼습니까? 담아세요. 스테판의 순교하는 것을 총지휘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총지휘하고 사도 바울이 도끼가 올랐습니다. 이런 미미한 것들이 이상한 도를 전해 가지고 이 유대교를 혼란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 당시는 여러분 이둘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둘다 똑같은 하나님 뭐예요?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대다수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믿지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하나님으로 쳐주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뭡니까? 율법적인 하나님은 믿었는데 사랑의 하나님은 뭐예요? 몰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것이 바로 현대적 뭐라 그럴까요? 현대적 그때는 세속적은 아니었죠. 상당히 종교적이었죠. 정말 극단적 종교적 율법주의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문 밖에 쫓겨나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문을 어떻게 해요? 두드린 겁니다. 예수님 와서 문을 두드린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연 사람이 몇 명밖에 안 됐어. 그렇죠? 문을 연 사람이 몇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연 사람들이 3년 반 동안 어떻게 해요? 같이 먹었어. 그렇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희는 뭐요? 나로 더불어 진짜 먹었어. 진짜 먹고 자고 진짜 고생도 같이 하고 진짜 같이 살았어. 여러분, 참 이런 걸 생각하면은 오늘날의 신앙도 결국은 이런 차원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정말 먹고 자고 함께 하는 사람들의 신앙이지 대다수의 신앙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이 심각한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한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우리 생명운동본부 직원들도 그냥 생명운동 뉴스타트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떤 그 전해야 될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극소수에 속한 메시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증거. 증거. 정말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를 아는 소수가 있는 거예요. 이 스테판도 얼마나 그 미미한 소수였습니까? 그렇죠? 참별 볼일 없는 젊은 집사였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사람도 똑같은 유대인이요.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학교를 댕겼고 똑같은 교회를 댕깁니다. 그렇죠? 똑같은 민족이요.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똑같은 교회에 나갔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교육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나님관이 다른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뭐가 다른 거예요? 품성이 다른 겁니다, 품성이. 엘렌 화이트도 맨 마지막 시대에 이 대문가 쟁투는 하나님의 품성 때문에 생긴다 그랬거든요. 품성입니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 이건 대다수 유대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죄인을 무참하게 징벌하시고 태우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임을 글자 써놓은 그대로 사실대로를 돼요? 받아들인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은 스테판을 죽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스테판을 죽인 하나님. 그러니까 스테판을 죽였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런데 스테판이 죽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얼굴이 어떻게 해요? 천사처럼 환해지더니 그 얼굴에 증오심이 하나도 없어. 자기를 쳐다보는 눈이 어떻게 해요? 이 바울아, 네가 나를 죽이는구나 하는 표정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가 하는 일을 저희가 알지 못하니 저희 죄를 저희의 머리로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러고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죽는 모습이 바울에게는 뭐요?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 그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 십자가에 힘없이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 여기서 바울은 십자가의 의미를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바울은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바울은 길을 떠났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날쯤 돼서 아마 그날 밤 잠을 못 잤을 것 같아. 그렇죠? 이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스테판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그렇죠? 성경도 똑같아.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도 똑같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자기 제자들 성경을 폐하라 그러진 뭐예요? 않습니다. 율법을 폐하라 그러지도 않아. 똑같은 것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 진실을 보느냐? 사실을 보느냐의 차이더라, 이 말입니다. 아마 바울이 밤새도록 잠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아마 스테판이 부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순교한다면 저렇게 순교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스테판의 얼굴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뭐요? 눈앞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마색으로 지금 뭐하러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스테판을 죽이러 갑니다. 그것은 또 예수를 죽이러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아닌데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비방하느냐.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딱 맞는 말이야. 여러분 절대로요. 성경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스테판을 죽이고, 오케이. 이제는, 시리아, 다마색으로 가서 또 더 죽이자. 아,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빵! 나타나, 야, 임마! 그게 아니다, 이 말인데. 자, 그래서 스테판이 왜 죽어야 됩니까, 스테판이? 그때 전도할 일도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 할 일이 많은데, 지금, 뭡니까? 지금 농부는 몇 명 안 돼. 그렇죠?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 몇 명 안 됩니다. 극소수인데 그게 제일 뭐예요? 신실한 스테판이 왜 죽어야 되냐 말이에요. 왜?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뭐 그 왜 죽어야 돼? 그 사람이 왜? 그렇죠? 그러나 결국은 그 스테판은 바울을 위하여 죽은 겁니다. 바울을 위하여. 바울을 위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스테판을, 참 스테판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것도 아깝지만, 그러나 바울을 또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바울을 구원하는 길이 스테판의 돌이 맞아 죽는 길밖에 없다면은, 하나님도 뼈 아프시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데, 아마 그것은 스테판이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몰라도 괜찮습니다, 또. 그러나 제 생각에 거의 알았을 것 같아요. 이 내가 이 지금 순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어떻게 해요? 이루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은 스테판이 확신하고 죽었을 겁니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다 이렇게 여러분 그냥 글자로만 읽지 마시고 성경의 in between lines. 그 성경의 한 줄 한 줄 그 사이에 있는 그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바울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죠?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반을 있다가 어떻게 해요? 3년 반을 있다가 드디어 깨닫고 나타나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방인에게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그 바람에 이제 뭐예요? 초대교회가 생기고 일곱 교회 역사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300주야 때까지니 그때 뭐예요? 성소가 뭐예요?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그래서 일곱 교회를 통과하는 하면서 그것이 버가모 교회가 되고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가 되고 그것이 사대 교회가 되고 드디어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되어야만 될 수밖에 뭐예요? 그래서 성소의 정결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소가 정결되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과정이 성소가 정결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소가 정결되어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1800, 이게 2300주야가 끝나는 때가 뭐예요? 1844년이다. 1844년에 드디어 이런 하나님 그동안에 이 천주교에 의하여 어떻게 해요? 가리워졌던 진리들, 마틴 루터나 요한 웨슬레나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 운동을 하고 그랬으나 아직도 발견하지 뭐요? 못했던 그런 진리들이 드디어 이 1844년을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발견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안식일의 메시지다 이 말입니다. 십계명이 회복되는 운동.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이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다니엘서에 이제 이것이 골자입니다. 2300주야가 되면 성소의 정결함을 입으리라. 2844년부터 이제 뭐예요? 일곱째 나팔, 예수님 재림까지는 뭐예요? 이거는 이 사이는 이제는 뭐예요? 더 남은 시간이 뭐예요? 없는 그 기간입니다. 아주 극히 짧은 시간, 예, 극히 짧은 시간, 예, 아시겠죠? 예. 이제 그 말이 바로 더 남은 시간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거의 끝에 와 있다. 지체하시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서의 주제를 아차 잘못 파악했습니다. 뭐냐면은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때까지 이때 이제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아주 열심히 있게 이 예언서를 이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구라파에는 누구누구누구누구 다그 유명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제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연구를 딱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1844년이 끝이거든. 아시겠어요? 이 1844년하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사이의 기간이 어떻게 해요? 있는 것을 몰랐어. 1844년에 뭐요? 재림한다라고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소위 재림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계시록 10장으로 돌아가. 자, 여기 보시면 7절 계시록 10장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그 나팔을 불게 될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 대천에서 복음과 같이 이제 예수님 재림이고 그다음에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아직도 일곱째 나팔은 불지를 뭐요?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제가 거기서 하나 잠깐 보여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봅시다. 여기 이제 계시록 10장 7절에 6절 끝에 뭡니까? 지체하시지 아니하시리라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말 성경에 이게 아주 아주 치명적인 게 하나 빠져 있습니다. 번역에. 영어 성경 7장 제일 먼저는 뭐가 있습니까? But, but, 예. 그러나입니다. 그렇죠? 시간이 다 됐지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But, 왜 우리말에 but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 텐데, 예, but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but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but 다음에 뭐가 부는 거예요? 아, 일곱째 나팔이 부는 겁니다. 그래서 이 but가 없으면 좀 곤란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하면, 이 but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괜 제가 헬라어를 잘 모르니까, 헬라어는 그러나, 뭐, but, 뭐, 이런 것이 영어로는 그렇게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나. 근데 헬라어에는 그러나 하고, 그러나! 하고 다르대요. 근데 헬라어는 그러나를 사용했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아직도 뭐요?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기간이 조금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러나라고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그, 윌리엄 밀러나 그런 학자들이, 그러나를 뭐요? 못본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나로 읽어버린 거야. 영어식으로. 그러니까 또, 우리 한국말 성경식으로 그러나를 빼버린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뭐요? 1844년이 일곱째 나팔이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죠? 아참 그렇게 된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래놓고 뭐예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러니까 뭐예요? 재림 재림이죠. 1844년. 예. 여기에 딱 속아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디에 속았는지 아시겠죠? 이제 그러나가 없는 바람에 속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그 제가 그 재림운동을 이렇게 봐도 이 정도라도 알아내도록 공부를 그렇게 한 사람들이 참 대단해. 예.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도 세계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예요? 아마 믿으면 되지 뭐 그랬었느냐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틀리더라도 어떡해요? 틀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믿는 바를 어떡해요? 그 정도는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안 오셨어? 자, 그 말이 그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10장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그걸 가져가라 그래 가져가라. 가져가서 뭐 하라고요? 공부하라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가 그 책을 달라 한적 천사가 가로되 갔다 뭐요? 먹어버리라. 책을 어떻게 먹어? 책을.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이런 책인 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강력한 이제 상징입니다. 이 책을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 말씀을 먹으니 어떻게 해요? 꿀송이처럼 달고 하는 말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도 요한이 처음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고, 이거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많이 나타나 있는 표현입니다. 그 표현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아마 이 사도 요한이 이것에서 따온 것 같다라고 하는 성경 절수가 있는데, 그게 에스겔서 2장 8절 9절. 2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뭐요? 먹어라.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내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주는 겁니다. 먹어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뭐요? 두루마리 책이 다 똑같은 표현이죠. 예. 그 손에 있어 또. 똑같은 표현이에요.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다가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야, 참 비슷하죠, 그렇죠? 자, 3장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에스겔서 3장. 3장 1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 받는 것을 뭐요?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워라. 하다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뭐요? 꿀 같다. 똑같은 얘기 나오죠. 그렇죠? 몰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뭐 황당한 새로운 얘기가 뭐요?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면은 이게 익숙해야 되는 말이에요. 익숙해야 되는 게 먹으라 꿀같이 달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 메시지가 너무너무 좋은 메시지야. 그렇죠? 이야 이런 메시지라면 뭐요? 모든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다 해결할 것이다. 막 입에 너무너무 달아. 선지자 입에는 달아. 아시겠어요? 달아. 그 다음에 5절.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생소한 다른 백성에게 보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뭐예요? 알고 있는 백성에게 줄 달콤한 메시지. 너무나 달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나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너를 진짜 어떻게 해요? 그 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메시지를 전했더라면은 그들은 알아들었을 텐데 너그 백성은 뭐요? 힘들지도 못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요새 있는 현상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3장 7절 참 이게 슬픈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네 말을 듣고자 뭐요?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아니에요. 예. 너무너무. 예.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이 메시지는 진리의 메시지는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거다. 하지만은 믿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아니다. 하는 메시지가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아 심각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믿는 사람들이 아멘 하는 메시지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별 볼 일 없다 이 말입니다. 아,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달콤한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새로 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뭐요? 반가운 메시지인데 정작 주인공인 그들에게는 뭐요? 별 반갑지 않은 메시지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참 이거 참 슬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요한계시록이 뭐다 하는 것이 감이 잡히죠. 그렇죠? 이런 것만 봐도. 이게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모르고 계시록을 읽는다고 하는 자체가 조금 뭐요?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자, 그럼 이제 계시록 돌아갑시다. 일단 이제 10장,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계시록 10장 10절.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에스겔서는 배와 창자도 나왔어. 그렇죠? 그런데 입은 잘 달콤하게 들어갔는데 먹은 후에 뭐요? 소화가 안 됐어. 소화가 안 돼. 배에서는 뭐요?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제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입니다.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그래서 이제 그 재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재림을 언제 하신다고? 1844년. 그 1844년 사람들이 막다 모든 거 집어치우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실 기다렸습니다. 근데 뭐, 그 당시 한국에서는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이시조선, 여인천하가 한창 있을 때 겁니다, 그때. 그렇죠? 그때 아마 여인천하 때 정도 될 거예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오실 수는 뭐예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이 땅 끝까지 어떻게 해요? 전파돼야 돼.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막 무너지는 게 뭐예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리라고 하는 예언대로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은 후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안 왔어. 긴팍샜어. 그래서 다시 가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그래서 1844년에 예수께서 돌아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막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와, 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하여튼 틀렸으나 하나님의 예언이 이런 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폭발적으로 알려진 겁니다. 폭발적으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bad news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뭐요? good news. 잘못됐지만은 이것은 good news. 우리가 잘못되더라도 그 방향만 어떻게 해요? 바로 나가면 그건 옳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면서 잘못될 수도 있어.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막 봄에 오신다 그랬다가 뭐야 또 가을에 온다 그랬다가 막 그다음에 좀 아차 잘못해서 내년에 온다 그랬다가 막 이래 가지고 막 김이 팍 새버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김이 팍 샜던 바람에 화끈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게? 웃기지 마라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 마음 저변에 뭡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김새 부리는 거예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성경은 뭐예요? 엉터리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나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의 회복. 그런데 이때 드디어 안식일이 이때는 아직도 안식일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때입니다. 이러고 나서 이야, 진실한 사람들은 이거 뭐요? 이게 어디가 틀렸을까? 틀리긴 틀렸어.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틀렸다 그러지 않고 누구가 틀렸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딘가 틀렸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그때가 바로 그것이 바로 제7일 예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탄생의 시작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이래서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저는 그것을 진실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어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그때 역사를 누구나 다 알죠. 그때 틀렸잖아. 그래서 도매금으로 어떻게 해요? 안식일 교회도 틀렸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걸 보면은 그때 틀린 거는 사실이야. 그렇죠? 그러나 그때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는가를 다시 어떻게 해요? 점검하고 다시 재정립. 그러니까 틀려도 누가 틀린 겁니까? 우리 해석하는 우리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안식일도 발견하고 그래서 틀린 게 아직도 많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옵니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단아 먹은 후에는 어떻게 배에서 쓰게 되더라 하는 말의 뜻을 이제 알겠죠. 그렇죠? 아, 영 썼어. 영 소화가 안 돼. 탁 얹혀버렸어. 그냥. 저가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뭐요?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이 예언 전체를 어떻게 해요? 다시 깨닫고, 다시 예언할 사명을 우리가 띠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명을 지금 우리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사명. 이것이 이제, 이것이 여섯 번째 나팔이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단이 최후로 어떻게 해요? 누구를 풀어서? 누굴 풀어서? 유프라테 강에 결박되어 있던 거예요. 그내 천사를 풀어서. 이 세상에 정말 엄청난 그 위조, 그렇죠? 모조품. 예수 그리스도의 모조품. 엄청나게 황홀한 종교와 과학과, 그렇죠? 경제와, 이런 것을 다 총괄해서 사단의 최고 작품을 만들어서 유혹하고 택한 자까지라도 어떻게 해요? 미혹하려고 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움직임이 처음에는 뭐예요? 쓰게 됐다 이 말입니다. 배탈이 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배탈이 반드시 나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절망하지 말고 다시 그것도 우리에게는 과거가 됐어. 그렇죠? 야, 그것도 과거가 됐습니다. 이제 1844년을 확 지나버린 거죠, 이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10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예언해야 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여기서 끝나고, 11장으로 들어가시면은, 그게 이제 소위, 심판의 성소 정결의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오해하기로 하고, 자, 잠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마귀는 그 유프라테 강, 그 막, 강한 세력을 풀어서 이 세상을 설득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비했던 그 다니엘이 본그 계시, 봉한 책을 이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것을 공부하고 깨달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주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합니다. 책이 열렸는데, 그 봉한 책이 열렸는데도 그걸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요한에게 요한 계시록을 주었는데도 이 책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으시려고 했는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극소수지만은 주님,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삼아 주셔서 그들도 함께 이 책의 복을 함께 누리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